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제 이 꿈이 뭐냐면은 이제 큰 강가였습니다. 큰 강가에 이제 몇몇의 사람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물에 빠지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살려줘 이러자 막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끌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강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당시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아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또 뭐라고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강가에 이제 저 위에서부터 갑자기 큰 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물을 내가 정면을 맞으면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지심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대로 물에 다 수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뭐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사실 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을 위로해야 될까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이 꿈을 꾸었던 것을 다시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꿈을 잊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것을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배.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은 수많은 이야기 듣는 가운데 가장 뼈 아팠던 말은 이제 우리 교회가 문 닫는다고 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이 한인교회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가 정말로 망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뭐가 가득했냐면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가 심이 많고 심지어 아주 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뼈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으면 뼈가 남는데 그 뼈가 말랐다는 것은 시간조차 오래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봤을 땐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서 에스겔이 3절에 뭐라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믿음의 일반적인 사람의 눈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서 그 뼈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다시 살아 생기를 불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이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그 속에 생기를 넣어라. 그리고 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태어날 때 실제로 그 환상 가운데 뼈들이 붙여지고 그 위에 살이 덮고 그 위에 가죽이 덮고 심지어 생기까지 넣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있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면은 그 가장 위기에 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 있는데 이 민수기 신명기를 못 넘어서 성경 통독을 보통 못해요. 왜냐? 너무 길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뭐가 막 나오는데 이게 상상도 안 되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뭔가 역사서 읽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 있는데 이 민수기는 누가 나와서 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신명기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릴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보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신 이미지를 말로써 설명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 하나하나 그 한땀 한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 알려주신데 사실 저도 그냥 성경책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막 그리고 성정도 저 똑같은 그 성전 그 성 위에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라 하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진 그곳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도 저 모양 그대로 그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바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AD 600년경에 이제 바벨론부터 공격을 받아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이 확립되면서 이 솔로몬 성전 역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룹바벨 제사장이 같이 합심해서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면서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유월절마다 다 같이 예루살렘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이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나왔는데 아까 보시는 그 지성소 있죠?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에 그 천막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나면서 성전이 살짝 무너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위한 역할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속죄물이라고 하죠. 어린 양 또는 순결한 비둘기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 또는 순결한 그 비둘기가 그 목숨을 피의 값을 대신 치렀던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원형입니다. 이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청년 때 이제 사실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으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그 닭을 잡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닭의 목을 탁 따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야 저게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 이단이 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누가 대신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힘입어 용서를 받았다 느껴지시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같이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바로 나. 말씀을 준비하는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개인 그리고 평소에 집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 읽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신지를 잘 귀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얘기하시지 않다고, 나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고,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나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이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은 개인도 필요하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 내 주위의 사람,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 한에서도 또 내가 모르는 사람 한에서도 같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인데 이제 저희 같이 그 캠프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청소년 캠프라는 캠프 있는데 그중 한 자매가 이제 길을 가다 교통사고에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 머리를 너무 심하게 그 다쳐 가지고 이게 좀 그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이게 좀 진짜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서 그 자리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또 그 모임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이 자매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합심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기적을 베푸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태어내서 또 장애 심지어 시집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뭔가 기도할 게 있으면 같이 나누세요. 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전 목사님도 아마 같이 기도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서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찬양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이 살아야 된다. 이 찬양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부르는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45분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좀 강압적으로 제 마음대로 약간 시간을 변경한 거 있어요. 아무런 의논하지 않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맨 처음 자리가 바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근데 제가 여기 45분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세요.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오고 한 11시쯤 돼야 한 3분의 2가 오세요. 그러면은 이미 찬양이 끝나고 없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그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시간을 땡겼고 그래도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옛날에 예배를 11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1시에 맞춰서 오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찬양이 11시 15분에 끝나니까 11시 15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딱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악기가 부족하고 부르는 싱어들이 없고 뭐 일렉이 없고 뭐 드럼이 없고 베이스가 없어서 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다 있다고 해서 받아주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악기의 현란함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그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자기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이제 저도 잘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건반을 진짜 잘 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치냐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약간 손꼽는 정도로 건반을 잘 치는 친구고 약간 그쪽으로서 전문으로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 페이가 기본적으로 한 150에서 200은 받아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예배 왔어요. 근데 그런 친구 왔는데 기존에 치고 있던 자매는 이렇게 따로 배웠던 친구가 아니야. 그 원래 건반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대타로 하게 되었고 이제 개인으로 연습해서 독학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연습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매일 일이 끝나면은 교회 와서 기본 두세 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매예요. 그런 자매와 이 정말 잘 치는 청년이 왔을 때 물론 이 청년이 그 신앙생활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예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무조건 이 잘 치는 청년을 먼저 맡길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선 준비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때까지 수고했던 그런 결실들 그리고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는 마음을 보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참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자매가 반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청년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봤을 때 비교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 죽음 가운데서도 너희가 살아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 간절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에스겔에서 37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세워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약속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죽는 그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며 그 천국에서도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치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실 찬양은 이제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건 전혀 믿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우리는 망했다, 너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같이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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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제가 같이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이렇게 쉬옵소서 주께서 쉬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쉬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 선하심을 나아가게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너희 예배가 살아나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맛보고 나아가게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각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